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영혼이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렸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순간적인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소망을 잊고 지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치가 퇴색되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정체성을 잃고 상처받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고 두려움과 고립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대하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혼란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 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한글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반포하기 1년 전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 한글로 만들어 펴낸 책 서사시가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2장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현대국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맛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이 시는 우리나라 만원권 지폐 앞면에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의 의미는 조선의 기초가 튼튼하여 내후 외환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여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용비어 천가 2장과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용비어 천가에 뿌리가 깊은 나무와 예레미야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외견상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스스로 심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도, 꽃을 피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내적인 신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 사상을 잘 반영합니다. 즉 자신이 신이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 스포츠 회사 제품 광고에서 유명 야구 선수가 야구 공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이것이 내적인 신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적 표현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빨아올릴 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어주신 분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물을 뿌리에서 나무 끝까지 빨아올리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외적인 신, 즉 하나님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구원자가 나의 밖에 계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려 주십니다. 또한 구원자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길고도 깊은 큰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중요한 동사 세 개,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림을 받아 일어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예언적 과거 또는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표현은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이러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여 주셨을지라도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피일차일하다가 부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부고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화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헬라어 성경에는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지만 영화롭게 하심은 미래의 일이라 미래형으로 써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과거형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여 예언적 과거로 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었더라면 살림을 받는 일도 없었고 일으킴을 받는 일도 없었으며 하늘에 앉게 되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 연합된 존재인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러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물을 담고 있는 단지는 물단지라고 불리고 꿀을 담고 있는 단지는 꿀단지라고 불립니다. 담고 있는 내용이 그 틀을 규정합니다. 미술가는 그 속에 미술을 가득 담고 있고 음악가는 그 속에 음악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으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제대로 담기 위해서 담지 않아야 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 구현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풍성히 그리고 제대로 담기 위해서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화 신데렐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는 나라가 없고 그와 유사한 영화나 드라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그 내용이 상투적이어서 초반부만 보아도 그 결말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내용이야 라고 비난하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자신이 그 주인공이길 꿈꾸어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부류의 이야기는 우연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을 맺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에서는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2에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신데렐라는 신혼여행에서 문자 그대로 꿀 같은 시간, 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신부는 신데렐라, 제투성이에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명실공히 왕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게 왕실 생활은 모두 낯설었습니다. 옷도 이전과 다르게 입어야 했고 사용하는 언어도 이전과는 달리 해야 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이전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파티를 할 때도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되었음에도 왕실의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거나 왕궁 생활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신부는 왕자비일지라도 그의 수준은 신데렐라, 제투성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왕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왕자가 신데렐라를 선택한 것은 매일 파티를 열어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와 춤을 추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점점 왕실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고 그와 결혼한 것이 전적으로 왕자가 베푼 은총이었다면 이제 왕자비 다워지는 것은 신데렐라의 몫이자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실에 자신을 맞추어 가면 갈수록 왕자비다운 왕자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신데렐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하늘에 앉게 될 자리에 미리 앉아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함께 하늘에 앉게 해 주셨겠습니까?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 세대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믿음 생활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해야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출발하면 자칫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겨 그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며 뜻을 알려주시거나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뜻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나에게도 충분히 응답하시고 뜻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수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가장 나중에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는 말로 상대를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주로 신성 모독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보니까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사람마저 따라가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눌렀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러하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은 대제사장의 명령에 맞지 못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겠노라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직접 요청했고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잡은 바 된 그것을 이루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 그런 악질 같은 인간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제는 자신을 잡아주신 분을 위해 또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는 신실하다, 충분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합니다. 괴수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수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제가 가장 적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는데 내가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괴순이라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e first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 1번이라는 고백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 중에 내가 1번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1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지금도 자신이 뭔가를 다 잡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무제한의 참으심, 완전한 참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께서 일정 기간만 참아주셨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40년 이상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며 등을 돌리셨다면 믿음의 사표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 뒤에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샘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고쳐서 쓰시고 성장시켜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서신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선수가 받는 월계관과 왕이 쓰는 왕관을 뜻합니다. 월계관이나 왕관은 그 모양이나 크기, 재질 등은 다를지라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월계관은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만, 왕관은 그 나라의 왕에게만 씌워집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1등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주님을 좇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과 똑같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에 있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며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데렐라가 왕자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왕자비가 된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왕자비가 된 이후에는 왕자비다운 삶을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면 그 자리에 걸맞게 이 땅에서 삶과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었지만 자신이 긍휼을 입었던 것은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모두에게 준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에 있는 이정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에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